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도단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탁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오늘 새벽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제 못다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은 38장 3절과 40장 7절에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질문은 38장 2절에 네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두 번씩이나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을 질책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욥에게 대답할 것을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대답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질문의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질문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몇 번 질문하셨는지 아십니까? 59번 하셨습니다. 혹시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질문이 몇 번인지 아십니까? 무려 300번이나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가르치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주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응답하는 방식은 이미 고대 세계에서 고위 관료들의 지혜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이미 욥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상기시켜주는 기능도 합니다. 또한 묻는 자와 듣는 자 간에 이미 공유하고 있는 사실들을 전제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질문을 하시는 것은 욥을 설득하고 그리고 교육시키는 일종의 질의응답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마치 욥이 하나님의 창조 교육을 위한 수학 여행에 초대된 학생처럼 보여집니다. 욥의 첫 번째 대답을 이끌어내기까지 하나님은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내일 할 39장에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의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40장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40장 4절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리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 소로. 여러분, 하나님은 대답을 듣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첫 질문부터 시작해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네가 아느냐?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네가 보았느냐? 알고 있느냐? 흩어지느냐? 주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려 59번씩이나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욥의 대답.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는 대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종결됩니다. 더 이상 대화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욥으로부터 듣고 싶은 대답을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욥기에서 질문하는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기존의 신앙 교육은 순종하는 신앙, 아멘하는 신앙이었어요. 물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당연한 자세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아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시고 인격을 부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어요. 않으십니다. 여러분, 현실이 말씀과 부딪힐 때에 오히려 우리는 용기 있게 질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런 용기 있는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단계 더 큰 신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문하는 사람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생각의 모자를 쓰시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현실 사이에 타협할 수 없는 간격이 발견되면은 하나님께 응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실 수 있고 생활 가운데서 깨달음으로 인도하실 수 있고 때로는 직접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하려면 감당해야 될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질문하는 용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되는 질문이에요. 오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19장 19절 21절까지 빛과 어둠의 경로를 정하셨고 22절부터 33절 30절까지는 비와 눈의 근원을 만드셨고 31절부터 38절까지는 우주의 질서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질문과 응답 형식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욥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입하신 교육 방식이 바로 질의응답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이 네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을 시작해서 58번의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대조시켜서 욥의 정체성을 깨닫고 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무려 59번의 질문을 하시면서 욥을 설득해 나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욥에게서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 심정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질문 공세를 퍼붓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지혜자인 교사가 그의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그들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하였듯이 어제부터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조 질서와 섭리에 대한 가르침이 욥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첫 번째 응답을 합니까? 40장 아까 4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40장 4절 5절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욥의 대답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비천할 뿐이라고 합니다. 보잘것 없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으로 우리 욥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기 힘듭니다.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굴복한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볼멘 대답인지 모호해요. 여러분 만약에 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굴복하는 것이라면은 결국에 욥도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것은 욥에게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셈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의 심정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의 손으로 입을 막는 행동을 보여준 것입니다. 40장 4절에 손으로 입을 막는 행동은 욥기에 두 군데 더 나타나 있어요. 한 번은 21장 5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1장 5절. 21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신의 처참한 상황을 본 친구들에게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손으로 입을 가리라고 욥이 친구들에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진정 욥의 상황을 친구들이 이해한다면은 할 말을 잃고 잠잠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욥이 손으로 입을 가린 장면이 29장 9절이에요. 자, 29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9장 9절. 시작.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욥이 과거에 왕과 같은 존재로서 사람들 앞에 나서면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욥의 권위에 복종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놀라서 할 말을 잃은 상황과 권위에 복종하는 상황 모두가 지금 욥의 첫 번째 응답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0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막으라. 그렇다면 지금 욥은 자신의 교만한 말을 회개한다는 의미로 입을 가리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첫 번째 대답은요.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왜입니까? 욥의 대답이 만족할 만한 것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여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대답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두 번째 가르침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십니다. 더구나 다시는 대답하지도 않겠다고 말하는 욥에게 40장 7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고 다그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욥의 다른 대답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욥기 마지막 장 42장 5절 6절입니다. 한번 우리 가보겠습니다. 42장 5절 6절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 욥의 두 번째 대답을 끝으로 더 이상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대답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기다리셨다는 말입니다. 여기 6절에 말씀이 있죠.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우리말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한 여러분이 읽은 전통적 번역이 욥의 회개와 관련을 지어서 여기에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요, 이 말이 회개한다는 이 말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슬프게 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슬프게 생각하다. 여러분, 이것은 앞에 쓰인 단어에 대한 용법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번역이 약간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구절을 원래 히브리어가 쓰이는 용법대로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생각을 변화시키다, 생각을 달리하다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변화시키고 무슨 생각을 달리하느냐 하면은 티끌과 재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욥의 대답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욥이 고백했습니까?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자기 자신은 아주 미천한 존재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욥은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욥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쉬운 아홉 번의 질문을 통해서 온 우주와 창조 질서와 창조물에 대한 지혜 교육을 완전히 마치신 다음에 42장 욥기의 마지막 42장에서 욥은 그 전에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티끌과 재로 규정했던 것을요, 이제 이 티끌과 재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켰고 생각을 달리 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 안에서 자기 정체성의 갱신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 대화를 하니까 자기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라는 것을,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가졌다는 말입니다. 욥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대답을 듣는 대화 파트너로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존재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성령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벽마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욥이 티끌과 재에 대한 생각을 달리했다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욥을 새 창조의 책임적 존재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역시 욥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피조물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 가치의 축복과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이고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축복된 주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